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로부터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기구인 COI의 조사 활동 평가와 앞으로의 활동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한국, 일본, 태국 등지에서의 현지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 네네. 이 현지 조사 활동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까지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타의 인권조사위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이 북한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라는 취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청문회와 더불어서 이제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또 그 현장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 또 그 구두 보고 중간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구두 보고 중간 보고를 살펴보면 인권 그 조사위원회에서 한 활동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COI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 ICC에 회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인권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이 조사위원회라는 성격이 어떤 사법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CC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권고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예를 좀 보면은 2005년도에 그 수단 다르푸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조사위원회에서 안보리의 ICC 회부를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보리가 결의 1593호를 통해서 이를 실행한 역사적 경험이 있거든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해서 권고사항의 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있고요. 또 그 가능성을, 봤을 때, 그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위원장이 그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최종 보고서에서 그, 반드시 그렇게 권고사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네. 만약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건의가 유엔 안보리에 넘어가더라도 중국이 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런 관측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권고사항에서 ICC 회부가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보리를 통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국가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고안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것은 북한 내 어떤 인권 침해 상황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것이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권고가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파장력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 포함해서 동시에 그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책임성을 규명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권고 사안에 그런 어떤 국제형사재판소가 언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한 의미에서 책임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COI의 조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방문이나 이 북한 당국의 네.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COI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여러 이제 조사위원회 경험을 비춰본다면은 현장 방문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죠. 그리고 또 주변 국가의 어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경우는 북한이 뭐 세 번 정도 거부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네.
조사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전면 거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이제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조사위원회에서 중국 측의 어떤 협조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중국 변수에 대한 그런 많은 언급들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더 이제 그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의 협조를 더 강하게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OI 자체가 어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염두에 둔 사실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구두 보고에서 중간 보고에서 나온 어떤 결론, 다시 말하면 북한 인권 침해가 지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어떤 그런 잠정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에 어떤 그 심층 인터뷰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다면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사회, 각국의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어떤 수준에서 후속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UN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기구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활동 평가와 앞으로의 활동 전망 등에 대해서 한국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